금요일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전력 수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전체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력 생산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중순 자국 전력망을 유럽과 연결한 뒤 유럽 송전 시스템 운영업체 네트워크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습니다. 서방국들과 중국과 러시아의 소통 단절로 인해 핵전쟁의 위험이 커졌다고 스티븐 러브그로브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 악화가 전략적 충돌이라는 급격한 상황 악화의 위험성을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기 소련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거대한 두 세력은 걱정스러운 충돌이 없지 않았음에도 정책 기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정책 기조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미래에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특별히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 석대가 지난 26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매체인 타이완 뉴스는 어제 타이완 국방부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전폭기 두 대와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군은 전투기를 발진하고 무선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국군 항공기 추적을 위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에만 전투기 28대, 전폭기 4대, 폭격기 1대, 헬리콥터 2대, 정찰기 27대 등 총 62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주로 침범하는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은 남서쪽 외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잠재적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양자관계에서 두 정상이 논의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간 의견이 엇갈리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통화는 의미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마찰과 긴장을 빚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미국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브렛 맥커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아프리카조정관이 지난주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전화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담에 참가했던 소식통들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맥커크 조정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교착상태가 타개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플랜 B를 수립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내부 논쟁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란 측 인사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추가 제안을 하길 바란다는 관측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은 악화하고 있는 식량 안보 위기에 맞서기 위해 곡물 저장고 두 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레바논 경제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아민 살람 경제부장관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규제하는, 흡연을 규제하는 새 법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인데요. 지금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1차 관문을 통과했고요. 추가 논의와 본회의 투표로 이어지는 입법 과정을 무난히 거치면 내년부터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뉴질랜드의 새로운 금연 법안은 원주민인 마오리족 언어로 뉴질랜드를 뜻하는 아우테아루아를 붙인 스모크 프리 아우테아루아 2025입니다. 자, 국가가 법으로 담배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인데요. 이 법이 공표되면 2009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만 14살 이하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살 수가 없게 되고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줄이고 담배를 살 수 있는 곳도 크게 줄이고 담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보건 정책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 흡연율을 5% 아래로 떨어뜨리고 50년 뒤인 2073년에는 만 65세 이하의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을 담배를 모르는 금연 세대로 만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13.4%입니다. 원주민 마오리족으로 특정을 하면 31.4%나 됩니다. 뉴질랜드의 새 금연 정책은 마오리족 등 태평양 섬 지역 원주민들의 흡연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발표한 뉴질랜드 보건당국자는 지금 담배보다 샌드위치 판매에 더 많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과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안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첫 시도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고 또 실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또 법망을 피해가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대기는 계속 불안정합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금요일 아침 평양의 최저기온 25도입니다. 개성이 24도, 신의주 23도, 서쪽 지역이 대부분 21도 이상이고요. 원산이 23도, 장전 함흥이 22도, 해산 18도, 청진 2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이 33도, 중각은 32도입니다. 해산이 31도, 원산 27도, 함흥 29도, 청진이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서해상은 0.5에서 1.5m로 먼바다 쪽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수감자 맞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양국 외무장관이 며칠 안에 전화 통화를 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 항모 전단이 싱가포르 기항을 마치고 남중국해로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사임을 표명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후임을 뽑는 보수당 경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수감자 교환을 제안했다고요?
네, 현재 러시아의 미 해병대 출신인 폴 윌런 씨 그리고 프로 농구 선수인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가 억류돼 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정부에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감자 교환이라면 미국 쪽에서도 또 누군가를 내보내겠다는 건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무기 거래상인 빅토르 부투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폴 월런 씨,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 왜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겁니까?
네, 폴 월런 씨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이 해병대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모스크바를 찾았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됐는데요. 러시아 사법당국이 월런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6년형을 선고해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라이너 씨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죠?
네, 맞습니다. 그라이너 씨는 미국 여자 프로 농구 선수이자 7번이나 올스타전의 선수로 뽑힌 스타 선수인데요. 지난 2월 17일에 모스크바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라이너 씨는 미국 리그 비시즌 기간에는 러시아 농구 리그에서 뛰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마약 소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라이너 씨는 재판 받았습니까?
지난달 27일에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라이너 씨 변호인은 러시아 당국이 말한 이른바 마약은 이 지병 치료를 위한 의료용 대마초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라이너 씨는 또 체포 당시에 피의자 권리에 관해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신문 중에 제대로 통역도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폴 월런 씨와는 달리 그라이너 씨가 체포된 건 최근의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일인데요. 그 때문에 그라이너 씨 체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이 전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긴장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 그라이너 씨의 안전한 귀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맞교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러시아의 빅토르 부트 씨. 이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명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국제 무기 거래상입니다. 옛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 출신인데요. 중동과 아프리카, 불가리아, 콜롬비아 반군 등의 무기를 공급해온 인물입니다. 미국인을 살해하고 테러 분자들에게 무기를 판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수감자 교환을 제안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안은 이미 지난 6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양국의 관리들이 이에 관해서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 며칠 안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할 거라고 밝히면서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첫 공식 대화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협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교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해왔다면서 미국은 실행 가능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수감자 맞교환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쪽 반응도 있었습니까?
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러시아와 미국의 대통령이 이에 관해서 한번 논의했고 관련 기관에 협상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잠시 우크라이나의 전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소를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이 27일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부흘레히르스크 화력 발전소를 점령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 부흘레히르스크 발전소는 자포리차 원전 발전소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번째로 발전 용량이 큰 발전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블레리시리스크 발전소를 장악한 건 최근 3주 만에 러시아군의 가장 큰 전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거세게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헤르손은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인 안토노우스키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드니프로강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퇴각로를 잃은 형국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러시아 영국 국방부 그리고 정보 당국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돌아왔다죠?
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 항모전단이 싱가포르 기항을 마치고 다시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라고 미 해군 7함대가 28일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지난 25일에 싱가포르 출발해서 26일 밤 남중국해에 진입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 이루어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갈등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서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다음 달에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남태평양에 돌아온 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까?
7함대의 헤일리 심스 사령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로널드 레이건 호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합니다.
네. 자,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이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1947년에 설정된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근거로 해서 남중국해의 8, 90%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접국들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에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인 필리핀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네,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패소한 나라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어서 해당국의 의지가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서 남중국해의 정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로널드 레이건 호의 남중국해 복귀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또다시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로써 남중국해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누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모두가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다면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방문 후에 처음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 반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3월 후 약 넉 달 만의 일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후에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두 정상이 오랜만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아직 양국의 공식 보도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야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경쟁을 잘 관리할지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에서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작업이 한창이죠?
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의 후임을 뽑기 위한 당대표 경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겁니다.
네, 자, 당대표 경선에 누가 나섰습니까?
네, 현재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 그리고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 이렇게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 13일부터 8명의 후보를 놓고 경선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한번 투표할 때마다 가장 득표를 적게 한 후보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두 명의 후보가 수낙 전 재무장관 그리고 트러스 현 외무장관 이렇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0일 5차 투표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해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우편 투표를 하는데요. 최종 결과는 9월 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영국의 전체 보수 당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올해 기준으로 약 16만 명입니다. 영국의 등록 유권자가 약 4,650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등록 유권자의 5%도 채 안 되는 이들의 표심이 향후 영국의 정국 향방을 가르는 셈입니다. 앞서 보리스 존스 총리는 일련의 추문 그리고 강요들의 줄사태에 밀려서 지난 7일 결국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러스 장관, 수낙 전 장관 이 두 후보는 영국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 가운데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국내 문제에서는 영국의 세금 정책 그리고 고물가 현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고요. 외교 분야에서는 중국 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보수당 당원들은 국내 현안보다도 대중국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후보들의 대중국 입장 어떤 겁니까?
네, 두 후보 모두 자신이 중국에 맞설 적임자라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최근 TV 토론에서 자신이 총리가 되면 중국에 대해서 더 강력한 태도를 취하고 틱톡 같은 중국 소유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기는 수낙 전 장관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중국을 영국과 국제 안보에 있어서 제1의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총리가 되면 그런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총리 후보들이 이런 강경 발언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네, 중국 외교부는 후보들의 TV 과정에서 나온 중국 관련 표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의 정치인들은 중국을 문제 삼거나 소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두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트러스 외무장관은 올해 47살 여성 정치인입니다. 여성평등부 부장관, 국제통상장관 등을 역임했고요. 영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올해 42살의 수낙 전 재무부 장관은 인도계인데요. 만일 총리로 당선되면 영국 역사상 최초로 백인이 아닌 총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구촌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미 상원이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시카고 인근 하일랜드파크에서 무차별 총격 난사를 간 용의자가 117건 혐의로 기소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경제 소식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7일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만장일치 결정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번 인상 발표에 앞서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네. 두 번 연속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다만 당초 전문가들은 연준이 0.75%포인트를 뛰어넘는 1%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자,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25에서 2.5%가 됐습니다.
네. 자,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선해 같은 기간보다 9.1% 오른 걸로 집계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자, 연준이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판단으로 연준은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요. 지난 3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제로 금리를 벗어났고요. 이후에 5월에 0.5%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6월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등 계속 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 인상까지 더하면 이 4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네.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연준은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높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그리고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을 반영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위험도를 계속해서 주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위험도를 네, 계속 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번에도 이번처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FOMC에 이 같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얻게 될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FOMC 회의는 1년에 몇 차례나 열립니까?
예, 1년에 총 8번 열립니다. 지난 1월을 시작으로 3월, 4월, 6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올해 들어서 이미 5번이 열렸고요. 자, 앞으로 9월과 11월, 12월 이렇게 3차례 더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연준은 지난달 말 올 연말 기준금리가 3.4%일 거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2%대로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제 소식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는 주요 지표,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맞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난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연율로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네.
자, 2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가 28일 나왔는데요. 연율로 마이너스 0.9%로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자,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때 좀 더 광범위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또 언급하기도 했죠.
예, 옐런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경제 많은 부분이 아직 견고하다며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은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해도 이 전미경제연구소가 이를 경기 침체로 규정하면 아마 놀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옐런 장관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여러 경제 지표가 아직 미국의 경제가 건강한 상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지난 1분기 연율로 1.8%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3.6%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7만 건 이상의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 등 이 고용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옐런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 연방 상원이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했네요.
그렇습니다. 미 상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64대 3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반도체 칩 법안과 과학 법안으로 줄여서 칩스 법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네. 상원이 약 1년 반 동안 이견 조율을 통해서 마련한 초당적 합의안입니다.
최종 표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맞습니다. 자, 이날 27일 표결을 앞두고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시모 의원은 이 법안이 법으로 서명될 때 전 세계 부러움을 샀던 우리의 발견과 혁신의 정신을 다시 깨우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라고 밝히면서 이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64대 33 표결 결과를 보면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 지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원에서 민주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걸 이제 감안하면 공화당 의원이 10명 넘게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민주당 소속인 성향으로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법안의 이름부터 반도체를 연상시킵니다. 예. 칩스 법안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예, 법안은 총 2,80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네.
자,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개발에 110억 달러 등 국내 반도체 생산 업체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네.
특히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하는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발표한 한국 기업 삼성이나 인텔 등이 수혜 대상 기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법안은 또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과학 연구에 2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원을 하는 목적이 있죠?
예. 상원은 법안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던다는데 이제 핵심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은 27일 날 표결은 미국이 전략적 해외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출발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너 의원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워너 의원은 이 자금 지원은 미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국제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국 산업, 특히 장기적 전략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 대한 산업의 투자를 늘려왔다며 해당 법안은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칩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현재 이 미국인들이 경기 침체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향후 10년간 79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가져오게 될 거라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버니 샌더스 의원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네. 이 샌더스 의원은 또 다른 이유에서 이 법안을 반대했다고요?
예. 샌더스 의원은 정부 지원금이 부유한 기업들의 혜택을 준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해당 법안은 반도체 기업에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또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성명을 내고 합의안은 이 자금에 있어 중요한 안전 장치들을 제거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에 치중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일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우려를 들어서 자금 지원에 찬성했습니다.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법안에 대해서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국내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상원을 통과한 칩스 법안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하원에서도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미 하원이 다음 주부터 6주간의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안에 법안이 통과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서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공급망이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가 기소됐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카고시 인근 하일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씨에 대해 27일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크리모 씨는 1급 살인 21건을 포함해서 총 117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117건이라면 이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을 것 같네요.
예,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합니다.
네.
크리모 씨는 1급 살인 혐의 외에 48건의 살인 미수와 48건의 총기를 이용한 가중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혐의 건수는 총알이나 파편에 맞은 희생자 수를 나타냅니다.
네, 자, 크리모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범행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크리모 씨는 하일랜드파크에서 벌어지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겨냥해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네.
당시 행사엔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함께한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크리모 씨는 총격을 가한 후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여장을 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고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 한 정을 그리고 크리모 씨 이제 차에서 사건에 쓰인 반자동 소총과 비슷한 총기를 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들도 있었죠?
예,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하일랜드 파크에서 범행 후 위스콘신주 메디슨으로 차를 몰았는데요.
네.
경찰은 크리모 씨가 또 다른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현장에서 총격을 계획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 자, 그런데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울 것인지를 대배심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측이 이 대배심원들을 소집해서 기소안을 제출하면 대배심이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기소가 정당한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건데요. 크리모 씨는 오는 8월 3일 재판을 위해서 법정에 출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크리모 씨의 경우는 기소가 타당하다고 배심원이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에릭 라인하트 레이크 카운티 검사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경찰과 검사들이 대배심의 증거를 제시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피해자 전문가들이 117건의 중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건 관련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군요.
예, 현지 당국은 여전히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이크 카운티 보안국에 따르면 크리모 씨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했는데요. 과거 크리모 씨가 자살 시도와 폭력 행사로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다섯 종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을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오늘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동혜원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유닛 7의 What's Happening?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봤고요. 그래서 What can you see? 뭘 볼 수 있는지, Where are the people?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하는 사람, The woman is working.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NGI의 한 강의실에서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Do you work hard? 또 어떠신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you? Do you work hard?
No, I prefer to have fun.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 기관입니다. 느헤미아는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 이름인데요. 느헤미아처럼 차세대 탈북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느헤미아 영어 학교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우선 NGI 단체 소개와 함께 영어 학교에 관한 이야기 정규호 본부장에게 들어봅니다.
NGI,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는요, 한 5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케네스 베 선교사님께서 2년 동안 억류 생활 이후에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탈북 이 난민들을 위해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국제 선교 교육 단체입니다. 이렇게 탈북 가정들을 돕고 탈북 청년들, 특별히 이 젊은 층에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벨 선교사는 한국인 미국 선교사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이 되었고요. 미국인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습니다. 이유는 북한 사역의 내용이 들어있는 외장하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케네스 벨 선교사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교화소 생활을 했고요. 2014년에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케네스 벨 선교사는 2016년 먼저 미국의 국제선교 교육단체 NGI를 설립했고요. 2017년에는 한국 서울에 NGI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육 중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정규호 본부장입니다.
우리 탈북 자녀들 가운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실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실제 영어 교육을 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의 언어 자체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학에는 들어갔는데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어 능력의 부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NGI 영어 학교에서는 우리 탈북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 저희들이 이렇게 영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3학기씩 열리고 있는 느헤미야 영어 학교는 4년째 운영 중입니다. 벌써 12번째 학기를 맞았는데요. 매 학기 30명에서 50명 정도의 탈북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고요. 이번 기수는 3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두 반으로 나누어져 학생들 수준에 따라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이 밖에도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예, 저희 영어 학교는 풀타임 학교가 있고요. 또 파트타임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 오프라인 학교, 그리고 온라인 학교,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학생들을 위해서 토플반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투원 멘토링반, 그리고 튜터링반도 운영이 되고요. 모든 영어에 관련된 것들은 다 준비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현재 10여 명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무하고 있는 교사도 있지만 학기에 따라 자원봉사로 함께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두 명의 자원봉사자 교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미국에서 온 매건 씨였습니다. 매건 씨는 또 다른 강의실에서 탈북 학생 4명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So right now we're doing presentations. They're talking a little bit about what they love to do. So that's just what they've been sharing. So Cho Myung, what do you love to do?
I like to play basketball and so many exercise. I love exercise.
Yeah. 매건 교사는 이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서툰 영어로 답하는 탈북 학생들이지만 밝은 분위기로 수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매건 교사의 인사와 함께 정규호 본부장의 소개 담아봤습니다.
Yeah, I'm Megan Cheney. I'm from Virginia, USA.
매건 선생님은 미국의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지금 3학년으로 계신 선생님인데 저희 NGI에 특별히 우리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지금 여름 방학 기간에 2개월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숙을 하시면서 매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건 씨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규호 본부장에게 어떻게 이어진 인연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매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난 2월 케네스 벨 선교사와 저 그리고 4명의 탈북 학생들이 미국 선교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동부의 한 학교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이 탈북 학생들을 만난 실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내가 한국이라는 곳에 가서 탈북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름 방학 기간에 본인들이 비행기표를 구입을 하고 낯선 환경이지만 NGI 학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맥건 교사와 함께 미국에서 온 다른 한국인 교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우연히 케네스 벨 선교사와 정규호 본부장을 만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 탈북 청년을 위한 봉사를 해야겠다.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영어 공부도 공부지만 재미있어야지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최대한 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뭐 누가 탈북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새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한 민족이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영어 배우려는 그냥 귀한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소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는 게 저는 그냥 오히려 감사하죠.
그리고 NGI에서 현재 1년 6개월 정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아 교사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사실 강 교사도 처음에는 한 학기만 맡으려고 했는데 직접 학생들과 만나고 가르쳐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고요. 자신이 얻는 부분이 더 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부터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기 전에는 저도 이제 학생의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교사의 마음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과 활동이나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관점이 변화되면서 저도 이제 교사로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학기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도 많이 뿌듯하고 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실력이 늘어가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 텐데요. 이제는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한 탈북 학생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래 저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된다면 문법 신경 안 쓰고 간단한 단어로 순서가 안 맞게 조합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억양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어떤 발음을 해야 외국인 친구들이랑 조금 더 흡사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정말 짱이었어요. 영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어로 얘기를 해봐 하면 내가? 영어로? 어떻게? 라는 말부터 나왔는데 지금 그래? 해볼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탈북 학생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지켜보던 교사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는데요. 끝으로 정규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느헤미야 영어 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길 또 그 안에서 자신감도 얻어가길 바랬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수상한 느낌이 들어요. Rat. R-A-T, G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Always good to be here.
Another fire broke out on 21st Street.
Yeah, this is already the third time. It's hard to believe that all three fires were just accidents.
I know. I smell a rat. ABC 길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고 존에게 말했더니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며 사고라고 믿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상해요.
I smell a rat.
쥐 냄새를 맡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수상하다는 말입니다.
I smell a rat. When we say I smell a rat, we suspect that something is wrong.
우리는 I smell a rat. 쥐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의심이 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Smell a rat, 의심을 품다, 불신하다, 수상히 여기다를 뜻하는 mistrust 또는 doubt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쥐 관련 표현으로 pack rat, 짐 싸는 쥐, 무슨 말일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good at getting rid of your junk?
No, I'm not good at it. I spend hours looking through stuff, and I only throw away half of it. Then, 3 years later, I throw away half of that half.
I'm not a pack rat, but it is really hard to throw away stuff that I don't use. I always think I might need it someday.
My neighbor is a hoarder. I can always smell something rotten. And he has a 3-car garage, but he can't even park one car because he's hoarding so much stuff.
제가 잔에게 쓸모없는 물건, junk를 getting rid of, 처리하는 걸, 없애는 걸, good at, 잘하는지 물었습니다.
Are you good at getting rid of your junk?
쓸모없는 물건을 junk라고 하는데요. 쓸모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도 볼까요?
Good for nothing.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good for nothing.
쓸모없는 물건은 junk, 쓸모없는 사람은?
A person who is good for nothing. A useless person. A worthless person.
쓸모없는 사람이었고요.
Are you good at getting rid of your junk?
제가 잔에게 쓸모없는 물건, 정크를 getting rid of, 처리하는 걸, 없애는 걸, 그래, 잘하는지 물었습니다.
Are you good at getting rid of your junk?
좌는?
I'm not a pack rat.
나는 쓸데없는 물건을 모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a pack rat, 짐 싸는 쥐, 쓸데없는 물건을 모아두는 사람을 짐 싸는 쥐, a pack rat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hoarder.
H-O-A-R-D-E-R.
Hoarder.
물건 모아두는 것을 조금 심각한 상태로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씁니다.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
Hoarder.
저장 장애.
Hoarding disorder.
그럼 끝으로 수상한 느낌이 들어요.
I smell a ra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fire broke out on 21st Street.
This is already the third time. It's hard to believe that all three fires were just accidents.
I know. I smell a rat.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수상한 느낌이 들어요.
I smell a rat.
나는 쓸데없는 물건을 모아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I'm not a pack rat.
G, rat이 들어간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